네, 오늘은 야고보서 오해 풀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믿음과 그 다음에 행위의 상관관계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로마서 3장 28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외쳤던 그와 같은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은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마르틴 루터라고 한 사람도 변화를 받았고 또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요한 웨슬레도 똑같이 이와 같은 그 말씀을 통해서 특히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그러한 그 변화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야고보서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야고보서 2장 21절에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면 조금 아까 읽은 로마서하고는 조금 반대되는 듯한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 행위로 이렇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죠? 예, 그래서 가서 보니까 로마서에 있는 말씀은 율법의 행위로는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없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또 21절 가서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이렇게 제단 위에 이제 드릴 때 행위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과 로마서에 있는 말씀과의 이 상관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고민하는 그런 분들도 이제 굉장히 많고 특별히 제가 조금 아까 언급했던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야고보서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제 독일어로 이제 번역하면서도 이 야고보서만 없으면 정말 좋을 텐데 이 야고보서 때문에 자기가 주장하는 이신칭의 오직 사람은 믿음으로나 뭐 이렇게 된다. 지금 그것만 그냥 밥 먹고 나면 그것만 외치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아, 그렇게 됐는데 이 야고보서 누가 들고 와갖고 사람이 여기 가서 보니까 행위로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주 죽을 지경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마틴 루터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또 하나는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다 그래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고 이건 성경에 들어가면 안 되는 말씀이 왜 이게 정경이 돼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가. 마틴 루터 당시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계시록의 말씀이. 예,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여기 성경을 이렇게 잘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 말씀 이렇게 읽다 보면은 로마서 말씀하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 말씀 때문에 이 두 개가 왜 이렇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가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야고보서는 그대로 이렇게 두시고 한번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으로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잘 이해를 하면 그러면 로마서에 있는 말씀하고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이 충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행위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이해하는데 그 다음 구절에 가서 보니까 10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데는 행위가 필요가 없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반드시 선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행위 이야기가 나오면은 개역성경은 야고보서에 나오는 그 행위 똑같은 그 works라고 하는 그 단어를 행함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행함. 근데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똑같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works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믿음과 반대가 되는 그런 의미로 쓰일 때는 다 행위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행위가 성경에 나와요. works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올 때 그 단어가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그런 행위인가 아니면 구원 받은 그런 사람에게서 마땅히 하나님이 이루어야 될 그와 같은 행위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종류의 행위인가? 그걸 저와 여러분이 잘 구분하시면은 여기에 대한 문제가 생기질 않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행위가 나오니까 무조건 다 같은 행위인가 보다 하고 행위를 하나로 다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어려움이 이제 생기는 거죠. 자, 이 말씀은 이제 기억을 하면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도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행위가 하나가 있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그분의 작품으로서 하나님이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는 선한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열매로 나오는 그런 행위가 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전자의 행위인가 아니면 후자의 행위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잘 구분하시면 그러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것만 이해를 하시고 야고보서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야고보서 여러분 한번 펴시고 제가 야고보서 이 킹제임스 음정역 성경에 잠깐 소개가 되어 있는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자는 야고보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록 시기는 주후 45년경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격은 실제적인 교훈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가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부활한 사건이 AD 30년경에 일어났어요. AD 30년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두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시작했는데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고넬료라고 한 사람이 이제 구원받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처음 구원받는데 그 사도행전 10장까지가 대략적으로 10년이라는 그런 기간이 흘렀어요. 10년. 그래서 처음에 교회가 형성된 이후에 한 10년 동안은 이방인 가운데는 성경 그대로 믿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처음 구원받고 고넬료에게 성령님이 임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몽땅 다 놀라는 그와 같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AD 40년 경까지는 거의 100%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유대인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 가서 보니까 여기 주후 45년 경에 야고보서가 이제 기록이 됐으니까 40년까지 거의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고 나서 한 5년 정도 지난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여전히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인 그런 상태에서 지금 복음이 선포가 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여기 1장 1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인사하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열두 지파는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에게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된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 야고보라고 하는 이 야고보는 누구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그 열두 명의 제자 중에 그 사도가 됐던 요한과 야고보 이렇게 나오죠. 형제 중에 한 사람이 그 야고보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 야고보가 이 열두 지파에 속한 그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된 그 사람들에게 보내는 그와 같은 편지다. 그래서 아마 AD 45년경까지만 해도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이었구나 이런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자는 1차적으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고 그 안에 모든 내용은 실질적으로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에게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야고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기록을 했는지 아니면은 사도 야고보가 기록을 했는지 아무도 이제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 주제를 가서 살펴보면은 구원을 가져오는 그 믿음, 그 다음에 그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선한 열매로서의 그 행위, 이 내용을 주제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른 믿음의 특성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나 여러분이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 야고보서,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이런 말씀을 읽어보면은 정말 실질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런 지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어저께도 이 말씀을 준비한 이후에 야고보서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또 읽어봤어요. 베드로 전서 후서도 이제 또 제가 주중에 이제 읽고 그러면서 이걸 읽어보면은 그 안에서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느냐 이런 얘기를 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내용이 지금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원받기 전에는 로마서라든지 이런 그 말씀을 읽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 구원받은 그런 사람으로서는 제가 봤을 때는 야고보서라든지 베드로 전서 후서라든지 이와 같은 그 일반 서신을 읽는 것이 더 많은 유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가서 보면은 야고보는 초기 사도 시대에 팔레스타인 지역 밖에 거하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구약 성경을 인용하며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로마서처럼 상세하게 구원의 도리를 가르친 책이 아니고 구원받은 신자의 삶에서 어떤 행위가 나와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실제적인 생활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먼저 야고보는 성도들이 고통과 핍박 중에서 인내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믿음을 고백하는 신자들 가운데 바르지 못한 사람들의 악한 행습을 지적하면서 그들의 위선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행위가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임을 확증하면서, 행위가 없다 믿는다고 하는데, 말은 하는데 이게 상당히 그 중요한 말씀이에요.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걸맞은 그와 같은 행위가 나오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확증해 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느 면에서 두려운 그런 말씀이고 또 중요한 그런 말씀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장은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2장, 믿음을 시험해 보라는 거고, 핵심절은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이와 같은 말씀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이제 가서 이렇게 보시면은 야고보서 위에 그 제목이 야고보의 일반서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크리스천 삶에 대한 강력한 권고의 말씀을 담고 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로마서라든지 아니면 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거 가서 보시면은 아주 내용이 확연하게 둘로 쫙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구원의 도리가 무엇인가, 이거를 쭉 설명을 해놓고, 뒷부분에 가서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 내용이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서 명확하게 이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사도, 이 야고보의 그 일반서신 이 야고보서는 앞부분은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떠한 행위가 나타나야 되는가. 그래서 실질적인 그런 삶의 지침서로 야고보서가 주어져 있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십자가의 의미,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 그 다음에 교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런 것이 거의 언급이 되지 않고 있어요. 성령님은 한 차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는 두 차례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책은 어떤 교리적인 오류를 바로잡거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들이 믿음이 있다고 고백을 하면 믿음이 있는 그대로 살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기록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가서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3장 13절에도 가서 보니까 너희 가운데 지식을 갖추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보일지니라. 행위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그러면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생활 하면서 그 행위를 누가 가장 먼저 볼까요? 배우자가, 그렇죠? 또 아이들이 가장 먼저 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나 배우자가 보는 제 모습이 하나님이 보는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아마 좀 뜨끔하신 분 계시죠? 네, 저도 많이 뜨끔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말씀 이렇게 읽고 가르치고 이렇게 할 때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와 같은 그 목사의 위선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목사의 자식들이 잘못되기가 대단히 쉬워요. 목사는 여기서 제대로 하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인 그런 삶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믿음을 이만큼 가졌으면 그만한 그러한 믿음의 행위를 남들에게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걸 가지고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를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의 열매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거니까. 예,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야고보서는 교리책이 아니고 생활지침서다. 그럼 중요한 주제, 야고보서가 다루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특별히 여기 AD 45년경에 예수님이 내 구원자입니다 하고 여기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아 그럼 지금까지 그 유대교를 붙잡고 살다가 내가 지금부터는 예수님이 내 구원자입니다 하고 그 유대인들 가운데 퍼뜨리고 이렇게 다니면은 그 당하는 핍박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 시련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지금 사도 야고보가 이제 이야기하는 게 사람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닥치는데 그걸 다 기쁨으로 여겨라. 특별히 너희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아니냐. 유대인들에게 많은 핍박을 당할 것을 그거를 당연하게 여기고 기쁨으로 여겨라. 그래서 시험이 닥친다고 하는 그 내용과 함께 그 다음에 욕심이 잉태하면은 그러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가 되면 그러면 사망을 낳는다. 15절에 있는 말씀. 그렇게 되면 너희는 잘못을 범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장 넘어가면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인내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나서는 그러고선 계속해서 인내해야 맨 끝에 가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사실 농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뭐 한번 금방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근한 5개월에서 한 9개월이고 기다려야 겨우 열매가 나오니까 매일같이 가서 그거 보다가 눈이 빠질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언제 열매가 나올까.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해라. 그 다음에 구약시대의 그 대언자들의 그 본을 받아서 인내해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면서 이 세상을 심판할 터인데 그때까지 너희가 참고 인내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말 그대로 정말 이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읽어도 좋을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이 내용이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이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이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믿음과 행위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집중적으로 어디에 주로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2장 14절에서 26절에 믿음과 행위 문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그 믿음이 어떤 종류의 것을 이야기하는가 먼저 1장 3절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을 갖게 되면은 그러면 이 단련이라고 하는 말은 쇠를 불에다 집어넣어서 꽝꽝꽝꽝 치고 이렇게 하면은 그럼 쇠가 딱딱해지고 경도를 이제 갖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당금질을 한다고 이야기도 하고 해서 이 믿음이 오게 되면 그러면 반드시 그 믿음을 단련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되면 옆에서 꼭 시련이 온다는 겁니다. 시부모님에게서 올 수도 있고 남편에게서 올 수도 있고 자식들에게서 올 수도 있고 그러면서 믿음의 단련이 반드시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 그런 종류의 믿음을 이야기하는구나. 1장 6절에 또 가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지니라.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저를 도와주실 분이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어놓고 믿음으로 간구해야 될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믿음이다. 믿음. 하나님 외에는 나를 구해주실 그런 분이 없습니다. 이 곤경에서 나를 구해줄 분이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 그때 사용하는 게 믿음이다. 야고보서가 이야기한 그런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2장 1절에는 또 어떤 믿음이 나와 있냐 하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께 속한 믿음 아니면 이 오브를 목적격으로 해석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내적인 그런 믿음이고 사람을 차별 대우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다. 실질적인 그런 믿음이다. 지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에도 가서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으면 사실 이 세상에 소망을 많이 두고 있고 이 세상에 무언가 바랄 것이 많이 있는 사람은 믿음 갖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믿음을 많이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아, 이런 종류의 믿음이 예수 믿는 그런 믿음이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5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아, 이 병 고치는 그런 그 믿음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자, 그러면 지금까지 믿음 야고보서에 있는 그 믿음을 쭉 이야기했는데 이 믿음이 구원 얻는 그런 그 믿음, 우리가 saving faith라고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이 아니고 조금 믿음 중에서 어떤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진 것이 행위로 드러나는 그런 종류의 그 믿음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이 야고보서 전체적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실질적인 삶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때 그때 적용해야 될 그런 믿음이 이 야고보서의 총 주제로 나오는구나. 이런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금방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과 행위 이런 문제가 특별히 이제 2장 1절에 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야기가 나오면서 2절에서부터 여기 4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그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예배당에 두 사람이 들어오는데 한 사람은 금으로 치장을 하고 부자예요. 이런 사람이 들어오면 여기 앉으십시오 하고 저기 제일 좋은 자리에 갖다 앉히고 허름하게 남루하게 옷을 입은 사람은 당신 저기 가서 앉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하고 내팽개치고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바른 믿음이요,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나타내는 바른 행위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13절에 이제 나오는데 그 13절 안에 믿음 아니면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동사가 자그마치 14번 나와요. 그러니까 그 13절 안에 거의 모든 절에서 믿음, 믿는다 이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믿음 아니면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여기 2장 14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로 긍정적인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긍정적인 믿음은 첫째 행위로 증명이 되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느니라. 그래서 행위로 증명이 되는 그런 믿음이 긍정적인 믿음이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에 가서 보면 바리새인 중에 시몬이라고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그런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집에 초대를 받고 갔는데 갑자기 어떤 여인이 나타나서 옥합을 깨뜨려 갖고 예수님께 그 안에 들어있던 좋은 그런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바리새인 시몬이 가만 보니까 그 여자는 죄인인 거예요.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아마 창녀와 같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거 예수님이 대언자인 줄 알고 이렇게 집에다 모셨는데 이 여자가 죄인인 것도 알지 못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제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사람에게 빚을 줬는데 한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 빚을 주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을 주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갚을 게 없어서 이 두 사람을 다 탕감해 줬다. 자, 어떤 사람이 그 빚준 사람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니 물론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이, 아 5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치 봉급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면 500데나리온은 1년치 봉급이 넘는 거예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그 주인에 대해서 더 많이 감사하게 느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가 참 바르게 말하였도다. 많이 용서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거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이 여인이 옥합을 가져다 이렇게 갖다 바칠 때, 아니 왜 이렇게 헛된 행위를 하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이 그거 그만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믿음을 보셨거든요. 그 여인이 얼마든지 나중에 다시 또 옥합 그걸 다시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이 자기 그 믿음을 표출해서 예수님께 드리고자 했던 그 마음, 그 마음을 예수님이 귀중하게 여기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떨 때는 헌금을 많이 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많이 봉사해야 될 때도 있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가급적이면 제가 일을 하지 말고 헌금하는 것도 자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넘쳐서 내가 또 해야 되겠다 하는 것까지 목사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까? 아, 제가 너무 기뻐갖고 정말 헌금을 더 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나와서 더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목사가 막을 수는 없거든요. 지금 그런 종류의 지금 행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들어가갖고 그 믿음이 밖으로 표출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이와 같은 행위로 입증이 되는 그와 같은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22절에 가서 보니까 긍정적인 믿음의 또 하나 특징은 행위와 함께 일하는 믿음이다.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그래서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런 거다. 23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시면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 내용은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들같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요. 아내가 많이 늙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될 줄로 제가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그걸 그에게 의로 인정해 주셨어요.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거예요. 여기에 행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에 아브라함이 무슨 행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의롭게 된 겁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의로 인정하셨느라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가 되면서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다. 지금 이와 같은 그 행위를 지금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긍정적인 믿음은 행위로 증명이 되는 믿음, 행위와 함께 일하는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다시 말씀드려서 구원받은 뒤에 그의 행위가 그의 믿음을 이제 확증해 준 그와 같은 그 믿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긍정적인 믿음 말고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부정적인 믿음이 있어요. 이런 믿음 가지려면 갖지 마라.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그 부정적인 믿음에 대해서 첫 번째 나오는 게 행위가 없는 믿음,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떠나가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고는 몸에 필요한 그것들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느니라. 그래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부정적인 믿음은 행위가 없는 믿음이에요. 말로만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기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보시면은 이 환란기 때에는 환란기 때 거기 들어가서 짐승이 주는 그러한 그 적그리스도의 표가 있는데 믿음 있는 사람 그걸 안 받아야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순교할지언정 그걸 받지를 않습니다. 그 믿음이 행위로 이렇게 표출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행위로 표출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특별히 야고보서 이런 데 가서 보시면은 이 AD 45년경에 유대인들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선언해버린 그런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핍박이 따라왔어요. 가난하게 되고 뭐 쉽게 얘기하면 직장도 얻을 수 없게 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교회가 실질적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교회가 도와주지는 않고 너 가서 따뜻하게 지내라 배부르게 지내라 이렇게만 얘기하면 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정말 이 지금 이제 빌딩 좋은 걸 이제 얻게 돼서 지금은 저희가 빌딩 하나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재정 상태가 그런 상태에 있지만 정말 앞으로 재정이 점점 나아지고 하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이들 돕는 그와 같은 구제에 신경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선교와 전도에 매진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형제 자매들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 이런 분들 우리가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 행위로다 이렇게 표출이 돼야 된 그와 같은 케이스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부정적인 믿음이 믿음 홀로만 일하는 믿음. 그러니까 행위는 전혀 따르지 않고 그리고 믿음만 있다고 말로만 이야기하는 그런 믿음. 이거는 죽은 믿음이다. 그런 죽은 믿음의 예가 나와 있어요. 그게 19절에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잘 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개역성경은 이게 완전히 잘못됐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으니 잘 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떠는 게 아니에요. 마귀들이 한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기 때문에 떠는 거지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떠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 되면 여호와의 증인하고 똑같아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경 번역 자체를 지금 잘못해놔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완전히 뚜렷이 구분된 세 인격체가 한 하나님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 한 하나님이 사람뿐만 아니라 마귀들도 정죄하고 심판하기 때문에 그 마귀들도 믿고 떤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가장 먼저 인정한 그런 무리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누구예요? 마귀들이에요. 마귀들. 마귀들이에요. 근데 이 마귀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가장 먼저 인정하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시켜달라는 그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귀들이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 사실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대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마귀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요.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부정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 사실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알면서도 믿으면서도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방식대로 삶을 살지 않는 그런 그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이 부정적인 믿음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마귀들의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믿음의 소유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믿음은 쓸모없는 믿음 14절하고 16절에 가서 보니까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쓸모없다는 겁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와 같은 믿음 이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는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부정적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죽은 거지 살아있다가 죽은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죽어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여기 나오는 행위는 구원받기 위한 행위예요? 아니면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행위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열매로서의 그런 행위가 없으면은 그 믿음 자체는 아예 처음부터 죽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러나 오 허무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 이야기하면서 26절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아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읽었어요. 구원받은 것은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될 선한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뒤따라 나오지 않으면 그럼 그 사람의 믿음 아예 처음부터 죽은 것이요.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지금 야고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그 중요성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이익을 주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여기 나오는 말씀을 잘 보세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거지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나 예수님 믿어 하고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같은 열매로서 행위가 나오지 않으면 말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거지 믿음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마귀들의 믿음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요. 아예 처음부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이다. 지금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2장 14절에서 26절이 나오게 된그 배경을 가서 이렇게 살펴보면 먼저 1장 가서 보겠습니다. 1장에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 말씀을 들었으면 거기에 합당한 행위를 해야 되는구나. 25절 또 26절에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러한 그 법을 들었으면 그럼 그걸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2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진앙심이 있어 보이되, 그러니까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행위는 헛것이니라.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온 다음에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연거푸 3장 13절에서 16절이 나오는 거예요.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지식을 갖추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보일지니라. 믿음이 있다고 하면 선한 행위를 통해, 선한 행실을 통해서 가정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열매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마귀에게 속한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면 합당한 행위가 없는 믿음은 크리스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처음부터 죽은 믿음이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니라. 아, 진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 14절에 있는 것처럼 그런 믿음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며 그것은 처음부터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시체하고 똑같은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거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행위는 2장 15절에서 16절처럼 형제나 자매가 배고프다 그러고 뭐 입을 것이 없다고 할때 그거를 도와주는 것이 실질적인 그와 같은 그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나오는 긍휼과 친절의 이와 같은 행위, 이거 나오는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2장 21절에서 25절에 아브라함의 예와 그 다음에 창녀 라합의 예가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신을 맡기는 그와 같은 그 믿음이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그 행위는 야고보서에 나온 행위는 구원받을 때 필요한 그 행위가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 사람에게서 마땅히 나와야 될 성령의 열매로서의 행위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그러면 로마서의 행위하고 아니면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그런 행위하고 야고보가 이야기한 행위가 다르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금방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야고보서의 행위는 믿음과 중생으로 인해 삶 속에서 드러나는 선한 행위, 즉 회심 후에 회심한 사람에게 일어나야, 마땅히 일어나야 돼. 성령님의 열매로서 나타나야 될 그와 같은 믿음의 열매로서의 행위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사람은 어떤 행위로도 다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로마서에서 3장에서 이야기하는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그 행위와 그러한 그 믿음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해하시면은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의 회심전 행위 아니면 그걸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율법의 행위라고 이야기했어요. 법을 지키는 것, 선하게 사는 것 이런 것으로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종류의 행위가 있고 야고보서의 그 행위는 구원받아서 제대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이 제대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그런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의 행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거기까지 이해가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여기 가서 보니까 21절에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의롭게 된다고 하는 말이 이게 또 왜 여기 나옵니까? 의롭게 된다 영어는 justify가 됐다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justify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성경에 두 가지 용례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용례를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은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용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 할 때 justify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사용이 될 때는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행위를 들고 가서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제가 의롭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육체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고 할 때도 justify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일생에 몇 차례 생깁니까? 한 차례 생기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돼서 사람이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꽝꽝꽝 하고 재판정에서 재판장이 심판을 내리듯이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지금부터 의로운 사람으로 내가 인정해 준다고 이야기하는 그 칭의를 받을 때 그때 할 때도 역시 justify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이제 사용이 됐는데 두 번째 용례가 있어요. 그 두 번째 용례는 뭐냐면 사람이나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서 옳다고 인정을 받을 때도 justify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가서 한번 디모데 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의 그 성육신에 대한 그런 말씀과 함께 재미있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 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이걸 경건의 신비라고 하면 이게 어렵습니다. 영어로 godliness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성품의 그 신비가 위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 성경 킹제임성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개혁성경은 그는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그가 누군지 아무도 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가 위대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는 게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분이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셨다는 거예요. 여기 justify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그럼 그 전에는 의롭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고 정말 메시아에서 그런 모든 표적을 보이고 이 말씀을 전하는 거 하나하나하나가 다 사람이 볼 때 옳다고 입증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옳다고 입증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니까 아유 저분 말씀하시는 거는 100%야 확실해. 예, 성령님 안에서 그와 같이 옳다고 인정함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이 의롭게 되셨다는 것은 그전에는 예수님이 불의하다가 성령님 안에서 의롭게 됐다 이런 칭의로서의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이 들어보니까 정당하다는 얘기예요. 참 정당하다. 그분은 옳다고 인정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도 justify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사용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로마서 3장 4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19절에도 지혜는 자기 자녀들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혜가 있으면 자기 지혜의 자녀들, 그 뭐예요? 지혜가 가지고 오는 열매가 있거든요. 그 열매들을 가만히 보면 지혜가 정말 옳은 것이구나 하는 것이 정당성이 입증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의미에도 justify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보시면서 여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 행위로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자, 이 행위로 의롭게 되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칭의를 받았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셨죠. 그럴 때 칭의가 있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의롭다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진 것이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사람들이 보니까 가서 그 주변의 사람들 종들이 가서 보니까 아, 이 사람이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게 진짜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도 하나님께 대한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게 그게 입증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 정당성이 입증이 됐다는 거예요. 믿음이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서 정당성이 입증이 됐다는 그런 의미.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들 앞에서 정당성을 입증받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도 창녀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있으니까 자기 목숨이 없어질 것과 같은 위험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보낸 사자들을 받아들여서 그들을 숨겨주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될 때 그 창녀 라합의 그 믿음이 사람들이 볼 때 정당성을 입증받았다는 그런 의미의 justified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와 같은 칭의가 있고 사람들이 옳다고 인정해 주는 그런 의미의 justify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2장 18절 가서 보세요. 18절.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여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여기 말씀이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나오는 행위로 의롭게 됐다고 하는 그런 것은 사람들 보기에 그의 행위가 정당성을 가진 것으로 입증이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가서 보시면은 먼저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그런 칭의가 있고 그건 창세기 15장에 있어요. 사람들이 참 그의 믿음이 옳구나 하고 인정해준 그 일은 창세기 22장에 가서 생겼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 야고보서의 그 믿음과 행위와 그 다음에 의롭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문제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야고보서나 히브리서나 이런 말씀은 교회에게 해당이 되지 않고 특별히 환난 성도들 유대인들에게만 해당이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걸 가르치는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워크맨인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워크맨은 사람에게 배울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나 좋은 것들을 많이 가르쳐주는 그런 분인데 이런 건 배우면 안 돼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제가 행위를 조금 더해서 제가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행위는 누더기와 같아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 말씀 자체는 열두 지파에게 보낸 거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게 맞습니다. 근데 이 핵심이 뭐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 믿음에 상응하는 행위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해당이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이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당연히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에 상응하는 행위가 지금 이 시간에 나와야지. 안 나오면은 그 믿음에 있는가 없는가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6절에 가서 보면 믿음이면 믿음, 행위면 행위지 믿음 플러스 행위는 불가능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행위가 있는 것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한 절만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구원받을 때에는 우리의 행위가 아무 소용이 없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지정해 주신 선한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 행위를 내는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다. 그것이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런 행위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